여러분이 선한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네,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목사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모습이 마치 목자가 양을 보살펴 주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면 안전한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과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만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것과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과 요한복음에서 목자가 보살피는 그 대상과 보살피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제 조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자가 보살피는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나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단수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양 중에도 강한 양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치다가도 이 강한 양이 약한 양의 골까지도 다 뺏어 먹고 약한 양들은 굶주리게 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양들이 다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목자는 돌보아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잘 돌보아주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선한 목자는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양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알고 다 관심을 가지고서 이게 돌보아 주는 거죠. 당연히 선한 목자 예수님도 나를 철저히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 3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리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자, 여기까지는 이 시편 23편의 모습과 이 요한복음 10장의 모습은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상에는 한 가지의 모습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의 들새 아는 양도 인도해 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강조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또 이 우리의 들새 아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말씀에다가 조금 더 확장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 이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구원하기커녕 자기들 구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들지 않은 양도 인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목사가 양을 보살피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시편 23편에서는 목사가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망한 움집만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평안으로 잘 보살피시는 모습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목자로 보살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리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뒤에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들을 잘 먹여주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알지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를 잘 보살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돌봐주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것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죠. 첫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둘째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도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하나하나를 여러 사람이 하나하나를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시며 우리가 동등하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사실 아름답다기보다는 처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구원해 주신 그 모습 아주 처절한 모습이잖아요. 아주 지독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보살핌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정말 퍼펙트하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현재 이 시간까지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 개인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는 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날 위하여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과 기쁨과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선교 같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선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 뭘 생각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뭐 대개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할 터이니까 너희는 그들과 내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 본문은 선교만큼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터인데 이런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주어졌던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 요한이 볼 때에도 교회와 이 성도의 모습이 하나되지 못하고 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 이런 말씀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서로 사랑해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 데려와서 이 교회에서 데려왔는데도 노상 싸우면은 그게 무슨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사실은 선교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굴까요? 그건 너무나 쉽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2000년 전에 이 먼저 믿은 사람은 누구고 나중에 믿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있어가지고 일부 유대인 성도가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막 배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유대인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 초대교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래도 하나 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방인들도 다 믿게 될 텐데 그때 먼저 믿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이라도 정말 잘 포용하고 저들과 하나가 돼서 함께 후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역사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쫙하니 퍼지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저 믿은 유대교회나 나중에 믿은 이방인 교회가 별로 좋지 않은 사이가 되지 못했던, 그 좋은 사이가 되지 못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크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일까요? 먼저 믿은 유대인 교회 책임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이 뭡니까? 먼저 믿은 이 사람들의 실수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월감 그리고 특권의식이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늘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이방인보다도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님도 자기 민족에서 나왔잖아요. 또 그것까지도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 그러니까 특권의식도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 늦게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화합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2000년 전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도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들만 교회 핵심 그룹이 돼가지고 자기들만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자기들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혹시 새로 나온 성도는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죠. 선한 목자는 이런 모습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돌보는 분이잖아요. 약하고 소외되는 분이 절대로 소외되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죠. 그리고 차별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저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양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한 몸인 교회 안에서는 모든 양들이 동등한 교회를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등하지 못하고 성도들 사이에 특권층이 있게 되면은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철저히 특권층과 우월감이 없는 모두가 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모두가 동등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려면요 두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월감을 피해야 되겠죠. 여러분 또 하나는 뭘까요? 반대로 열등감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월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게 될까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로 나오게 된 사람일까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봉사하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오래된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좀처럼 피하기 어려운 시험거리예요. 제가 조만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뵐 때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25년간 섬기던 분이었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냥 쉬운 말로 사회 여러 단체장을 지나면서 사회봉사도 많이 해서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표창도 많이 받고 재물도 또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남다리 많은 봉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교회에서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회의 석상에서 그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분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 때부터 섬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하는 발언자가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왜 나중에 온 사람이 그것도 25년이나 지나서 장로 권사가 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이 왜 그렇게 설쳐대냐 하는 그런 얘기겠죠. 누가 들어도 그 장로님 부부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나중에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25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서 섬겼고 이제는 장로 권사까지도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를 나중에 온 사람이라고 한 말을 듣고는 저희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우월감이나 특권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의식이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웃이 내 형제로 보이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극히 평등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교회는 세례교인이 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위임 목사 투표가 있으면 그 투표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뭐 50년 전에 세례받은 사람이나 바로 지난 주간에 세례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는 30년 동안 교수 생활에도 총장 선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기관장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차별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는 이제 새로 가족이 됐다고 차별하지 않잖아요. 어제 들어온 며느리나 사위도 똑같은 가족이잖아요. 어제 태어난 아이도 똑같은 가족이잖아요. 가정에는 핵심 그룹이 없어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진정한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런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없는 핵심 그룹이라는 것도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한 모습을 갖출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피해야 될 무서운 잘못은 여러분 열등감입니다. 이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의 반대쪽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무도 우월감을 가져서 안 되지만 동시에 아무도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어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온 가족이 재산과 힘을 다 바쳐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족은 똑같은 사명을 가집니다. 50년 같이 부부생활했다고 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고 어제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작아진 건 아니잖아요. 50년 된 부부나 1년 된 부부나 모두 자기 가정을 위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단 미성년자라면 책임을 좀 덜 지겠지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똑같은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로님들에게만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그 믿음만큼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과 헌신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 서로 지체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뗄 수 없잖아요. 지체를 떼면 정상적인 몸이 아니잖아요. 성도들 몸에서 떼어낼 수 없는 지체와 같습니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의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핵심 멤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비주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비주류로서 교회를 지내려고 그러죠. 여러분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마 이런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손해볼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핵심 그룹이 되면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맞춰야 되고 아 그러면 내가 가정생활은 사회생활에 무슨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 그룹이 되는 것을 아예 피하고 스스로 비주류를 즐기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너 열심히 일하면서 손해라 고 하는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진리는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핵심 그룹이라고 하는 사명감과 사람의 어떤 그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면 절대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상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받고만 계시겠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둘째로는 열등감 때문에 비주류로서 교회에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난 뭐 믿음도 좀 약하고, 믿음 약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난 믿음이 약해서 잘 못합니다. 나는 교회도 잘 부릅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괜히 일하면 욕이나 먹을 것 같고 이러면서 비주류로 지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일할 것 있나, 조그만 교회가 뭐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면 되지. 아니요. 정말 예배만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이젠 전도도 해야지요. 교육도 해야지요. 앞으로 선교도 해야지요. 불영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지요. 교회 행사도 늘리고 집회도 늘리고. 우리 장년인가 그랬지요. 어디 유아세리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켜야 할 겁니다.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나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모님과 안수집사님들은 계시는데 권사님은 한 번도 안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만의 좋은 전통과 직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권사님 좀 모시고 오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필요해요. 아니면 여러분 세우세요. 제가 보기에는 권사가 됐어도 벌써 됐어야 할 이런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연세가 좀 더 드시기 전에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걸 미루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그동안 못해왔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지혜롭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할 일이 이렇게도 많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비주류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차별 없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핵심 멤버로 일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소외된 성도 하나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식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 어떤 분도 모두 귀중한 핵심 멤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핵심 멤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성도가 다 핵심 멤버인데 나도 그 중에 진짜 핵심 멤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를 존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교회 지체고 내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란 말이죠. 내가 혹시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약해 보일수록 나는 더 중요하고 귀한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이세요. 그뿐 아니라 여기 지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지체인데도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임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내가 먼저 교회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굳게 선 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올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우리 이웃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만 하더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에 들어왔다가 나간 양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간 양들은 왜 나갔을까요? 밖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면 들어오려고 생각을 할까요? 우선 교회 안에 양들이 잘 지내야 되겠죠. 교회 떠난 양들은 대부분 상처를 받았거나 무슨 피해를 입었거나 도움이 되지 않다거나 뭐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양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야 밖에 있는 양들도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정말 유익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잘 나옵니다. 가족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아픈 곳을 싸매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가 모두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며 함께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성도마저 우리 모두 함께 교회의 신민보가 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십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모든 모습을 예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아서 아직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계속 나오기 위해서 모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어찌한 주님의 구원과 축복 속에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똑같이 존귀하고 모든 성도가 핵심 멤버입니다. 그 안에서 먼저 내가 우리 교회 핵심 멤버라고 하는 자존감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도 다 핵심 멤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무도 소외되 당하지 아니하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올 성도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 가족이 들어오면 보다 잘 섬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친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 모두를 모아서 든든한 주의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